9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4면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귀하십니다. 오늘은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이죠. 내 지갑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지, 그래서 내 지갑 속에 뭔가 들어오기를 기뻐하지, 내 지갑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썩 내키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실물 교육을 통해서 헌금이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헌금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고 한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 동전은 랩돈으로서 동전의 최저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단위 그러면은 한 물론 10원도 있지만은 한 100원 정도 되는 겨우 빵 하나 사기에도 넉넉하지 않은 그 동전 두 개. 과부가 그 동전 두 개를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하시면서 이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헌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 그 두 개 조금도 모아서 식량을 사야 되는데 그 과부는 그 두 개를 하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 것을. 물론 이 일은 당시에 성전에 있던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죠. 과부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부자들이 뒤로 빼돌려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던 그것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분명하게 액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네가 정말로 많이 넣었도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헌금을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헌금에 대해서는 선입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목사의 품격도 떨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또 돈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속상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헌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금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헌금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하면은 좋겠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마음입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물질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도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그동안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다가 마음 먹고 오늘 교회를 한번 나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왜 하필 이 헌금관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속이 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복이 되는 것이고 또 순종하면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헌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게 좀 거리끼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해 나갑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헌금을 가리켜서 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농작물에 심어서 거두는 그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여기에 바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심는 것입니다. 농작물은 심어야 몇백 배 아니 몇천 배로 거둘 수가 있죠. 많이 심었다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었다면 적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농작물의 법칙이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됨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그러셨죠. 행한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릴 때에 예수님이 한쪽편에 있던 강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강도짓 하다가 잡혀서 이제 죽어가는 그 마당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면서 겨우겨우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너무 감동을 많이 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받은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죠. 불 가운데에서 받은 그런 구원입니다.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갚아주고 싶어도 갚아줄 만한 게 없습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되는데 행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풍성하게 심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 때에도 누렸지만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어마어마하게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심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받아서 누렸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눈물의 기도를 심었더니 사무엘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다 받아서 누리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여셔야 됩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육적인 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사람은 절대로 거둘 수 없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오늘 무엇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심어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헌금을 심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다닐 때에 한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합니다. 대전 한밭교회 이영환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에게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정말로 못생겼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는데 위에 이빨이 치아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삐딱삐딱하고 그래서 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한 절반 정도는 알아듣고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해도 한 절반 정도만 알아듣고 나머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발을 막 세는 겁니다. 저번에 어떻게 우리 교회, 그 교회 크지 않습니까? 수영로 교회 5천석인데요 가득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번에 어떻게 여기 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대전에서 한밭교회에서 7,500명 성도를 목회를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분은 형제가 위로 누님들이 8분이 있습니다. 8명의 딸을 낳고 난 다음에 아홉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분의 형님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온 식구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가 있죠. 하필 열째로 태어난 분이 바로 이 이영한 목사님입니다. 열째로 아들이 태어났지만은 가족들의 관심은 오로지 아홉 번째 그 아들이었습니다. 형님에게 관심이 다가 있었죠.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이영한 목사님은 홀로 지냈습니다. 너무 외롭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걸어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지깽이를 들고 막 두들겨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의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칼을 들고 막 찌르고 설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는 것을 보면서 조금 더 심해졌죠.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오지게 터져 맞았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맞았습니다. 바락바락 악을 쓰면서 되어들다가 어머니에게 매를 맞으면 맞으면 맞다가 그만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새겨졌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예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왜 잘못하면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상처가 많은데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십시오. 그때 손을 번쩍 들고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벌떡 일어선 것이죠. 이제 중학교만 졸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서원을 했지 않느냐? 그게 서원인 줄도 모르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중졸이 어떻게 신학교를 갑니까? 그래서 이름도 없는 신학교에 갔는데 중졸은 안 받아주죠. 그래서 별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별과가 뭔지 모르는데 이름 없는 그 신학교에 별과가 있었습니다. 그 별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아들이 신학을 갔으면은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다니지 마라. 불신 가정이니까요. 좀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교회를 가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신학교를 가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는 그래서 편안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아도 도무지 이 얼굴을 가지고 이 일을 가지고 이 말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시골 교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는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시골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 목회 30명 하는 것이 목회였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아주 조그만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 단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곳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스톱하고 이영환 전도사님 보면서 그럽니다. 이영환 전도사 100만원 건축 헌금해. 기분이 아주 나빴다고 그럽니다. 건축도 하지 않는데 돈도 없는데 무슨 건축 헌금을 그것도 꼭 찍어서 나를 가리켜서 하라고 하냐고. 그래서 아멘을 안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참 저 전도사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심으라고 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냐고. 그래도 아멘을 안 했다라고 그럽니다. 둘째 날 기분이 나빠서 집회 참석을 했는데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똑같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자기밖에 없는 교회 건축도 하지 않는데 왜 자꾸 건축 헌금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날도 아멘하지 않고 고개를 푹 쓰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집으로 돌아가서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한테 자꾸 건축 헌금 하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 100만원 있지 않느냐? 어디요? 네가 지금 있는 그 전세 100만원이잖아. 네가 나갈 때에 이 교회를 나갈 때에 그 100만원 헌금하고 나가. 참 가슴이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만약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그래도 아멘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설교 끝머리에 마칠 때쯤 해가지고 아참 이영환 전도사 건축헌금 100만원 해. 그래서 조용하게 아멘 했다고 그럽니다. 1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역지를 구했는데 시골 교회에서도 이 목사님을 인터뷰하고는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갈 데가 없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3년 안에 제가 교회를 건축을 하지 않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380만 원을 빚을 내어서 개척을 하는데 100만 원 아멘했던 거 그게 가슴에 자꾸만 질려서 그래도 100만 원은 다 하지 못하고 아깝게도 참 50만 원만 겨우겨우 떼어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50만 원을 가지고 개척하는 교회 조그만 그 교회에 장판도 사고 물건도 사고 하는데 50만 원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만 그 교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2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빚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무슨 빚요? 그건 50만 원. 그래서 힘들게 50만 원을 겨우겨우 마련을 해서 그 50만 원을 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50만 원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용한 목사님을 무릎 꿇려놓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뒤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가 많이 흘러갔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땅을 사야만 되는데 예전에 경매로 나온 땅 8,000평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땅 8,000평을 한 평에 43만 원에 샀다고 그럽니다. 이런 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 평에 43만 원. 최종윤 장로님 이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8... 예? 예... 우리 장로님다운 답변입니다. 예. 8,000평을 한 평에 43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 그 땅이 일주일 만에 100억으로 올랐습니다. 100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100만원 헌금한 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게 23년 전의 일이니까 환상이 보이는데 부흥의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자신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영환 전도사 100만원 건축 헌금해 저 전도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헌금하라고 해도 복을 안 하네 아멘을 안 하네 그 장면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가슴 속에 들려왔는데요. 나는 너를 복주기 원했어. 근데 네가 심어놓은 것이 없잖아. 그래서 너의 전 재산 100만원을 심도록 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네가 오늘 거두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요 자신이 그 사놓았던 그 땅이 100억이 오른 겁니다. 이게 몇 배가 된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 중학교 출신은 목사님이 대전에서 7,500명 성도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말도 잘 못하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목사님의 간증의 핵심이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때 거두든지 아니면 자녀 때 거두든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이것이 그분의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둡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둡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그 100만원은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거둘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봄에 심지 않고 가을에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봄에 종자를 심으면요 자루가 비게 되죠. 비게 된다고 해서 농부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비어져야 가을에 수백 배로 거둘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드릴 때요,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당장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23년 뒤에 심지어는 후대에 거두기도 하는 것이 헌금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심습니다. 계속해서 심죠. 이것을 지출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손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심는 것이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즐겨내시고 많이 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사랑을 심어야 되죠. 이것도 심는 거 쉽지 않습니다. 126편 시편 6절의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게 될 것이라 그랬죠. 반드시 거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참 심기 어려울 때 이분이 심었습니다. 이분은 공부를 할 때 전교회에서 거의 꼴찌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차석으로 들어갔고 졸업을 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간증을 좀 해달라고 할 때에 스쳐서 지나가는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 이거 간증해야 되겠구나. 그가 서울대 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 첫 번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3만 원.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하고 늘 기도해 오신 가난한 어머니, 홀로 사는 어머니 고기 사드려야지. 그리고는 그 장학금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막차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찾아갔죠. 이거 드려서 어머니 고기 사드리게 해야지. 근데 어머니가 그 장학금을 딱 보시더니 받아서 그럽니다. 너 장학금 첫 번째 받은 거제, 처음 거는 웃기고 하나님 거제. 그리고는 그 다음날 새벽으로 새벽 예배를 가서 그 귀한 그 장학금 3만 원, 그때 당시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거를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쳐버렸습니다. 처음 거는 하나님 거제, 그러면서 드렸습니다. 참 너무나도 서운해서 눈물을 머금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두 번째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막차를 타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이거 가지고는 사드려도 아마 아무 말씀 안 하실 거야.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하필 그 앞에 거지 할아버지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어서 맨 뒤에 내렸는데 기어이 그 할아버지 손에 그 장학금 받은 돈을 다 쥐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 이 추운 날 왜 여기 서 있습니까? 그 얼마나 아까운 돈입니까? 참아내주지 못하고 막 하고 있다가 그걸 할아버지에게 내어드렸습니다. 빈손으로 집으로 가는데 천 원만 드릴 걸, 이천 원만 드릴 걸 그랬나? 아니, 이만 원만 주고 만 원만 가지고 만 원은 고기를 사서 어머니를 드릴 걸. 그 아쉬움 때문. 만에 흘리는 눈물은 아니지만은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그 아까웠겠습니까마는 할아버지에게 다 드리고 갔습니다.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 한인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잊어버렸던 그 장면이 스쳐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죠. 종수야,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 근데 네가 나에게 큰 돈을 주더구나. 네가 나를 먹여주었지.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여러분,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구워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선행을 갚아주겠다. 어머니가 첫 번째 장학금을 심었죠. 두 번째 할아버지에게 심었습니다. 그것은 낭비한 것이 아니라 심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디트로이트에서 그 가장 유명한 암 전문가가 되어서 암의 권위자가 되어서 병원을 크게 하고 계시죠. 세 번째로는요, 부모의 선행은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부모의 선행은 자녀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많이 심어놓은 자녀들은요, 잘 됩니다. 별로 애쓰지 않아도 잘 됩니다. 자신만 조금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 때에서 심어놓은 것이죠.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심어놓은 것을 자손이 거두는 것이죠. 이 시편 37편 25절에 1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부모가 즐겨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심으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복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특징을 말하라면요, 인색함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인색함이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떨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 보입니다. 다음 세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우리 사회가 이 분위기가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손들이 또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달려들고 죽이고 부수고 양보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만 하죠. 좀 이 세대에 필요한 사람은요, 좀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너무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물론 전문 분야는 똑똑해야 됩니다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좀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보처럼 삽시다. 좀 바보처럼 사셔야 돼요. 엊그저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강단 기도회 한 30여 분 모여서 강단 기도회 뜨겁게 하고 다 돌려보내고 또 저는 혼자 남아서 막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설교 준비도 좀 하고 저녁에 한 11시경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고 있어야 될 막내, 이제 5학년 올라가는 막내가요, 잠을 안 자고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막 달려 나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빠한테 손을 들고 아이고 이사장 그러면 제 손을 확 잡는 겁니다. 그러더니 반갑구만 반가워 그래. 저도 얼떨결에 손을 잡고 반갑구만 이렇게 제가 누굽니까?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을 강조하는 아빠가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형도 그리고 누나도 하지 못했던 그걸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아이고 이사장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한테 이사장이라고. 근데 제가요,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빠한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율법적인 아빠죠. 그 아빠한테 제가 좀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아이의 이런 모습도 늘 받아주면서 참 고마웠습니다. 좀 우리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악한 자가 네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죠.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왼뺨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으로, 이게 답니다. 뺨이라는 말이 없으면 왼쪽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악한 자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로 그치라는 겁니다.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손해보라는 겁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그냥 왼쪽으로 돌려서 대답해 주지 말고 손해보라는 것이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좀 손해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은 티벳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김노승 목사님. 이분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에 나병 환자촌 영후라고 하는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초신자인 양씨, 사람이 조금 어리버리하고 좀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네가 불교가 센 지역이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양 씨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가 옆집 채소밭에 들어가서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도님 배상해드려야죠. 근데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합니다. 우리 어미 돼지 다섯 마리를 다 달라는 겁니다. 전부 달라는 겁니다. 화가 난 양씨가 소리를 버럭질렀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듣고 계셨던 이 목사님, 김노승 목사님이요. 성도님,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제님은, 그 옆집 사람은 형제님이 흥분하고 화내기를 아마 바라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네. 아마 그거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막 흥분하고 화내면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형편없다고 말을 할 거니까 형제님 그리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한번 다 주십시오. 손해보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다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 진짜 바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양씨가 허리에 손을 꺾고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쨌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은 제가 다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돼지 다섯 마리를 전부 다 옆집에 주워버렸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양씨 예수 믿더니 미쳐버린 거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중하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는데요. 어느 가을날 밤에 이 양씨가 목사님에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사실 전에는 돼지 다섯 마리 주면서 너무 분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분했는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옆집 사람, 그 옆집 집에 있는 황소 일곱 마리가 우리 집 밭에 들어와서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 눈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옆집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저한테 찾아와서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각 같아서는 황소 일곱 마리 냅다 다 끌고 오고 싶었는데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목사님에게 전하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군요. 황소 일곱 마리로 돌려주시니 목사님 말씀대로 잃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조용하게 그럽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더 많은 거 주십니다. 그거 달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요, 기뻐서 달려왔던 이분이 맥이 빠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금 이 양씨가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제 옆집에 아무런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아흔 마리를 이끌고 우리 집으로 왔지 뭡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다 자네 것일세. 내가 자네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잔뜩 화가 나 있을 텐데 왜 나한테 황소 달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고.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았어.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한 마리가 18마리씩 낳은 것 같습니다. 다 합해서 전부 9마리 다 데리고 왔으니까 다 가져가게. 그리고 우리 잘 지내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양씨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다 인정을 냈습니다. 여러분, 인색해져가는 이 사회에 좀 이렇게 손해보는 사람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심는 겁니다. 심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면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오늘 거룩함을 심어야 내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내가 거룩함을 심으면은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하시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함을 심으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은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일조와 감사의 물도 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십일조와 헌물이라. 헌물은 감사의 물을 말합니다. 십일조와 예물, 감사의 물. 왜 너희가 이것을 도둑질하느냐? 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일조하지 못하고 이 헌금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이 더 성숙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십일조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십일조죠. 피와 같은 십일조. 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면 넘치도록 해주시겠다 그러셨죠.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일조 가지고 선심을 쓰면 안 됩니다. 십일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구제하고, 이것 가지고 선교하고,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돕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것 아니기 때문에 내 것 아닌 것 가지고 선심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출석하는 그 교회에 드리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나머지 가지고 10분의 9를 가지고 돕고 구제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일조와 감사의 물도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심어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도, 십일조와 감사의 물도, 선행도, 거룩함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심으셔서 하나님에게서 많이 거두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